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며 또 말씀도 공부할 수 있는 이 귀한 날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마음에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양심,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는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살펴봤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하나님의 책 중에서도 지난 주일에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들을 보면 사람이 밝혀내고 있는 과학의 그런 그 시대를 훨씬 더 뛰어넘고 아직도 인류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죠? 앞으로 역사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주권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이제 우리가 그 바빌론 유수와 그 복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그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약 1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게 할 것이고 그가 황제가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점령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게 하고 점령해서 제국을 이루고 황제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주 페이지로는 17페이지 오늘 프린터 새로 받으신 거 있나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지난번 우리 가지고 계신 프린터로는 1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셔야 하고 몇 년도 며칠에 태어나셔야 하고 몇 년도 며칠에 돌아가셔야 하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에 정확하게 그날에 태어나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3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300여 가지의 예언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연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써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뭐 뛰어난 어떤 그 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그 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여기에 성경은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니엘 9장 2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시간상 그 앞에 구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일곱 이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69이레가 지나가면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는 거죠. 그죠?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9이레면은 이레는 7이죠. 그죠? 엿새 이레 그러잖아. 7. 그러니까 7 곱하기 69면 며칠이죠? 제가 계산을 했는데 483일입니다. 483일. 근데 성경에 그 이렇게 예언적인 기록들을 보면 연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사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가운데 점 박스에 보면 성경 유대력 해가지고 그 예언의 1일 이꼬로 1년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5절 6절, 창세기 29장 27절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후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1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내가 1년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그 구절들이 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에 따라서 483일을 483년으로 계산할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하냐면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나아간 때로부터 그죠? 69일이니까 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언제 나아갔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게 유대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명령이 네 번이 나갑니다. 그 밑에 박스가 있죠. 그죠? 17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는 그 17페이지. 예, 그 명령은 4차 아닥사스다. 우리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그 역사책으로 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름 좀 어렵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0년에. 이걸 그 우리 연대로 보면 BC 445년입니다. 근데 BC 445년 더하기 483년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안 되겠죠. 그죠? 왜 안 될까요? 유대력은 달력이 음력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년은 380일입니다. 그래서 360일입니다. 아니, 한 달은 전부 다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0일이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로마력으로 계산해야 연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3년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력으로 계산해 보면 환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476년 24.7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BC 445 플러스 476년 24.7일 하면 뭐가 나오냐면 AD 32년이 나옵니다. AD 32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김진수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며칠 날.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6월절 날 돌아가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연대 계산을 하면 AD 32년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로마력으로는 이게 아마 3월 달쯤 될 겁니다. 그죠? 4월 세 달 정도 사이나 그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 밑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박스 17페이지 세 번째 박스 보면 누가복음 세 번째 박스 거기 좀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누가복음 3장 1절 그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신약에 와서 이날 정말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사분 영주로 유산이아가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때죠. 그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라 그러지 공생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날이 티베리우스 1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D 28년입니다. AD 28년. 그 AD 28년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횟수로 계산하면 32년. 그죠? 여기서 횟수로 계산하면 AD 32년이 되는 겁니다. AD 32년 중반이 되는 거죠. 그죠? 중반. 그래서 예수님 이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 30살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어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는 때가 30살쯤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30 정확하게 되는 그 날에서 언저리 조금 적든지 조금 많든지 아마 그렇다는 거죠. 며칠 정도 차이 아마 나겠죠, 그죠? 예,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33년 반에 공생애를 하시고 AD 32년 AD 32년 4월달에 4월달에 돌아가시는데 유대력으로는 정확하게 1월 14일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초실절, 그죠? 3일이 지나면 초실절이죠, 그죠?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 날 정확하게 부활하십니다. 유대의 명절대로 딱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AD 28년이 예수님이 30살, 만 30살이니까 이때로부터 30년을 거꾸로 계산하면 BC 1년하고 AD 1년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한 칸 더 뛰어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죠? BC 2년이 되는 거죠. 그죠? BC 2년 장막절에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5일 날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7월 1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 유대의 명절대로 정확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AD BC 2년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장막절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연대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분이 무슨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돌아가셔도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3번 기타 메시아 관련 주요 예언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300가지 예언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한번 뽑아본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한 번쯤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라고 말할 수 있는 말들만 쭉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라기보다는 촌이 몇 촌락 이곳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다윗의 도시 다윗이 태어났던 그 고향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7장이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 그래서 처녀로 처녀 탄생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태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이런 곳에 보면 네체르 가지 그렇게 불린 이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납달리 서불론 납달리 지방 그게 이제 신약에서 와서 가브나움 이쪽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저 북쪽에 있는 여기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태어나기는 저 남쪽 그죠? 예루살렘에서 한 반나절 정도 되는 거리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살기는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라 불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나사렛에서 가리옷 유다 그러면 이스카리옷 가리옷이라는 곳에서 사는 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리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동족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영접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이 말하고 있고 스가랴서와나 마태복음에 보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고 은 30냥에 팔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이나 스가랴 12장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마치 이 그 연극이나 영화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대본을 작성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정황들을 살펴보고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을 때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는 다른 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장면들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정치하게 기록이 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마태복음 27장 여기 보면 좀 전에 얘기했고 시편 69편 마태복음 27장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의 모습도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지만 나중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16편에 보면 그분이 무덤에 또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죽지만 썩음을 그분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학자들이 약간 쭉 세보니까 한 3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의 근국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신명기 28장 64절부터 65절에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그죠?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기 830년 전에 완전히 끝까지 흩어지기 830년 전에 너희들이 장차 계속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텐데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전 세계 모든 나라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뒤에 기근과 역병과 칼을 그 뒤에 따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그 끌려간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이런 우상들을 시커 숭배하면서 살아라.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쭉 넘어와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9장 이런 곳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상당히 그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그로부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가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되죠. 그죠? 타이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가 아니라 정규군, 로마 정규군이 아니라 아랍권, 그죠? 아랍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방의 그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군대들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집결시켜서 엄청나게 비참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후에 밑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제일 밑에 박스 거기 보시면 에스겔 25장 28장 25절 36장 24절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17절 이사야 11장 12절 66장 8절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0 많은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조상들의 땅 곧 너희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삼성 카드에 있는 거 에스겔 3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자 찾았으면 에스겔 36장 2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모으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본 그 바빌론 유수와 그다음에 바빌론에서 복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죠? 바빌론은 한 나라, 북쪽, 한 땅. 그렇지만 여기는 모든 나라에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데려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앞에서 본 거하고 이렇게 예언이 많은 곳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극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왜 그 저 에스겔서에 보면 왜 마른 땅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드라마틱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한 민족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1948년에 북유럽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1600년 만에 남왕국 유다로 보면 1900년 만에 어떤 일이 2500년이죠. 남한 북왕국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벌어합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져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다른 것은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권 하나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리마다 반스 밖에서 도시 벤토 아직도 우리가 그때 그 잔재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죠? 노래방 문화 이런 거 다 일본 문화들이거든요. 아직도 일본적인 사고가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땅을 잃어버리고 민족들이 흩어지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었던 겁니다. 주권을 잃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2000년 후에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금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자체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예언되고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록하고 이루는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책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우리가 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뚜기처럼 희미해지면 다시 일으키고 희미해지면 다시 일으키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쭉 건너뛰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 봐도 아마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시간상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20페이지로 가가지고 성경 기록의 성격에 대해서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단하게 참된 이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풀어서 쓴 걸 보면 엄청나게 길게 적혀 있어가지고 요약해오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 뒤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해될 만한 것들만 보면 인식을 초월하는 초월적 가치다.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우뚝 서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 사람의 지적인 성격이 성질이 노리는 목적으로서의 초월적 대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느낌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옳은 것, 언제나 굳게 서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이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뭐 많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정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람의 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 밑에 보면 로마서 3장 4절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사실이다. 사람이 거짓말할 뿐이다. 그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여러분들 거기 없으니까 메모해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배가 물에 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리 흘러갔다가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영혼이라는 어떤 그 시간이 없는 그 엄청난 것에다가 딱 갈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걸 수 있는 그 갈고리의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닻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뭐냐? 갈고리를 긁든지 닻을 내리든지 그 대상이 어디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약속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이나 내가 막 구원받는 날 내가 그 뭐 엄청나게 기뻤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의 구원을 인정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고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공간이 시간이 없는 곳,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그곳에 정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성경은 성경의 순수성에 대해서 시편 12편에 말합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보면 주어의 말씀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을 이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인데 어느 정도 순수하냐? 비유를 하자면, 그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활 속 주변에 있는 것들로 비유하자면 마치 은을 정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정제만 해도 부수물이 다 빠져나가죠. 근데 도저히 더 믿지를 못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씩 정제한 후에 그 은과 같던 것이다. 더 뽑아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삭제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바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순수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죠? 그 점 하나, 그죠? 점 하나, 그 획 하나, 그 단어 하나, 그 모든 것들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보존할 때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순수성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그분의 섭리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다음에 21관과 20관가에 보면 이제 성경 이슈에 대해서 쭉 다룰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놀라운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구나.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이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내가 내 방법으로 나의 섭리로 이것을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은 21페이지 4번부터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참 우리의 그 혼의 빛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빛비춰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세울 때마다 그렇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